남과 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청춘 통일. 처음 마음먹은 것과 달리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도 고장이 난다는 사실요.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기 때문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할 때도 있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잠시 내가 고장이 났구나. 그리고 잠시 하던 일을 내려두고 몸과 마음을 고치고 난 뒤 다시 힘껏 나아가세요. 그러면 더욱 오랫동안 더욱 멀리 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청춘통일 첫 곡으로 이찬원의 고장난 벽시계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서울 남자 전태우 테디입니다. 아, 며칠 전에 제가 쓰던 노트컴이 고장이 났습니다. 아, 그동안 제 대학생활 과제를 책임져주고 약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해온 노트컴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노트컴을 켤 일이 있어서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요. 아, 글쎄 전원에 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 그때 딱 불현듯 느꼈습니다. 이제 이 노트컴을 보내줘야 될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노트컴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이게 제가요, 군복무를 하면서 받았던 월급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전역하고 큰맘 먹고 질렀던 노트컴이어서 더욱 애지중지하면서 소중히 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 오늘 사람도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로 청춘통일 문을 열어봤는데요. 물론 우리도 다치거나 병을 얻어서 고장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 마음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죠. 그걸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기계가 고장이 나니까 이제서야 그 기계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도 마음이 고장이 나고 나서야 좀 마음에게 관심을 돌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작동되는 기계도 평소에 관리를 잘 해두듯이요. 뭐 소리가 이상하진 않은지, 기름칠하고 소모품이 교환 시기가 되었는지 체크를 하기도 하고 또 고장나기 전에 갈아줘야죠. 한낱 기계도 이런데 또 사람이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나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좀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애 이야기를 통해 연애 방법을 알려주는 남북연애연구소에서는요. 실수로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헤어질 위기에 놓였다는 고민사연 소개해드릴 거고요. 남북한 청년들의 도전기를 소개하는 도전의 천리길에서는요. 빈몸으로 한국에 와서 기름개구리 양식업을 하고 있는 열혈 청년 하진우 씨의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한 청춘들의 희망과 꿈이 이어지는 곳, 여기는 청춘 통일입니다. 사랑이 고픈, 사랑이 아파하는 남북 청춘들의 연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연애 때문에 속앓이 하는 당신의 속을 풀어주는 여기는 남북 연애 연구소.
남북 연애 연구소에서는 영화 속 장면을 통해 연애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요. 보내주신 사연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민 사연을 상담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옆에는 저희 연구소의 특급 연애 연구원이죠. 다혜 씨와 연애 고수인 양강도에서 온 제임스와 함께하겠습니다. 다혜 씨, 제임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박사 지다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양강도에서 온 제임스입니다.
네, 어느덧 또 10월 중순이 찾아왔는데요. 참 풍성한 이런 수확의 계절이죠?
네, 네. 오늘 제가 길을 걷다가 오는데 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먹는 밤?
네, 네. 그래서 이제 뾰족뾰족한 게 사이가 벌어져서 알밤이 살짝살짝 보이는데
주워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이렇게 발로 까가지고 좀 몇 개 가지고 올 걸 그랬어요.
요새 북한에도 네. 추수 계절일 거예요.
네, 네.
가을 거지가 거의 끝날 시기인데 중요한 거는 가을 되면 이게 마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네.
마음도 풍요로우면 또 연애에도 관심이 생깁니다.
그럼요.
여유가 생기면.
그러니까 또 가을 탄다는 말이 있잖아.
네.
아.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 풍요로운 시기에 네. 연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남북연애연구소 앞으로 또 어떤 고민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다희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고민사연은 이현중 씨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자친구 앞에서 자꾸 실수를 한다고 하시네요. 도대체 어떤 실수인지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6살 이현중입니다. 제게는 정말 예쁜 아이돌 같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인기도 많고 그 아이돌 블랙핑크의 지수를 많이 닮았어요.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고 아직까지 싸워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알콩달콩 만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자꾸 실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령이를 만나기 전에 제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서희예요. 세령과 서희, 뭐 이름이 비슷하지도 않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세령이에게 서희라고 부릅니다. 정말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이 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초반에는 세령이가 제 첫사랑인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줬어요. 세령이가 그때 많이 삐지긴 했지만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최근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는데요. 저는 세령이 자랑도 하고 싶고 여자친구를 소개도 시켜줄 겸 자리에 데리고 갔죠. 26살 남자들이 당연히 장난이 없겠나요? 장난으로 서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세령이가 신경 쓰이니까 하지 말라고 정색을 했죠. 그러던 중에
그럼 현중이라는 얼마나 만났어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아, 근데 저 자식 어디가 좋아요? 진짜 못생겼는데.
에이, 오빠보단 잘생겼죠.
얼굴을 안 보시나 보다.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않냐? 어? 야, 너 여자친구도 없잖아.
아, 그럼 세령 씨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해야겠다.
오빠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착하면 돼요. 세령 씨 어디 살아요?
저기 서 있는 건대 입구. 이 순간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죠. 제가 또 세령이를 서희라고 말한 겁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 입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세령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자리에서 세령이는 화를 내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냉랭해진 세령이는 며칠 뒤에 제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령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세령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남북연애연구소에서 제발 알려주세요.
아유,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연이고 공감이 가는 사연이에요.
공감이 가시나요?
네, 저도 이런 비슷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헤어질 사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헤어질 수도 있는 사유라고 봐요.
네. 지금 이게 현정 씨의 실수가 현재 사귀는 여자친구 앞에서 예전 여자친구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네. 결국에 이 문제로 헤어진 건데.
네.
이게 참 사실 뭐 3년 뭐 이렇게 뭐 2, 3년 만난 이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지우기가 쉽지가 않은.
근데 네. 여자로서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이름 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럼 아직 그 사람을 못 잊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나온 거겠지.
네. 근데 진짜 남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내가 얘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하도 많이 그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그냥 불쑥 튀어나온
그쵸?
건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네. 그 서희라고 그 전 여자친구를 놀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온 실수인 것 같은데 이미 세령 씨는 한 번 상처를 받은 적이 있고.
맞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이제 회자가 되는 이름이 나오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저희가 뭐 현재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사귀다가 과거 연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뭐 상대는 어땠어? 뭐 그때는 뭐 좋았어?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런 추억을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이름을 얘기하면요. 그게 진짜 각인됩니다. 이게.
맞아요.
이름 자체가 되게 짧은 단어고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헤어질 만도 하겠다. 진짜.
근데 저는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싫은데 다정하게 서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싫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정정하죠. 성 붙이라고. 네. 근데 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의 존재나 뭐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편인가요?
물어보지 않으면 안 하죠.
그렇죠.
네.
저는 물어보면 안 합니다.
네. 아, 물어봐도 안 해?
물어봐도 대답을 네. 안 하는
네. 네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말 베스트지 이걸, 않은가요?
근데 이걸 정말 어떻게 피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기분 나쁘게 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더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그래서 그냥 이때에는 에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뭐 그게 뭐 네. 뭐가 중요해.
보통 우리가
저는 이런, 이걸로 계속 네. 넘깁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에 남자 몇 번 만나봤어?
네. 몇 명 만나봤어?
그러면 제임스 어떻게 대답하나요? 좀 알려주시죠.
나는 이걸 한번 얘기해 본 적 있는데
네.
난 기억이 안 나자.
얼마나 많이 만났어? 기억이 안 나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네.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어제 먹었던 메뉴 이름도 기억 안 나. 나는 요즘 뭔가 과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봐. 뭐.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너랑, 지금 너와의 현재가 중요하지. 이런 걸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합니다.
잘한다.
근데 저는 그냥 얘기해요. 몇 명 만났는지. 네.
얘기해요?
네.
그러면 남자친구의 반응은 어때요?
남자친구가 그래? 그러면 자기도 괜히 오기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네. 나도 몇 명 만났어? 막 이래요.
본인이 나서서?
네, 본인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겠어.
정확히 몇 명 만났는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냥 정확히 몇 명 만났는지 얘기를 했죠. 근데 뭐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지. 근데 그거는 다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건 네. 사랑이 아니야. 그냥
괜찮다.
애기들이 네. 그냥 좋아, 좋아한 거지. 그건 네.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연애 경험이 많다는 걸 피력을 하면서
네.
너에게 집중하겠다.
맞아. 난 너밖에 네. 없어, 지금. 옆에, 이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연애 모습 두 분한테 내가 좀 배워야 되는데.
아유, 제임스. 아이고, 테디 씨. 아유.
네, 저는 이런 거 물어봤을 때는 그냥 어버버버거리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뚝딱 될지 상상이 갑니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네. 그냥 넘겼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뭐 아무리 좋은 추억이든 뭐 상대한테 뭐 부족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저는 어떤 얘기든 간에 과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뭐 보통 우리가 놀이동산은 솔직히 여자친구들이랑 뭐 한 번씩 다 가보잖아요. 이성 네,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이랑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놀이동산이나 뭐 그 추억의 장소를 갔을 때 여기 뭐 와본 적 있어? 그러면 당연히 안 와봤다는 건 거짓말이죠. 와봤다고 말을 하되 근데 그때는 진짜 재미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좀 부정의 말을 그 전에 연인과 있었을 때 부정의 말을 하는 게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거
해요.
적어놔야겠다.
네.
아니면 수학여행 때. 네.
맞아요. 네. 좀 돌리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근데 이건 진짜 기억이 안 나.
그때는 재미없었어.
친구랑 왔던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좀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알면서도 솔직히 넘어가죠. 거기서 꼬치꼬치 누구랑 언제
그렇죠.
어디서 몇 시에 네. 왔는데 왜 왔는데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그때는 친구들과 왔는데 언제 한번 여자친구가 생기면 한 번 더 와보고 싶었다.
너 데리고 오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그렇군요.
네.
이거 사실 뭐 저를 위한 얘기였고
네.
우리 저기 현중 씨의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보면
네.
지금 이제 이름을 가지고 지금 헤어진 상황인데
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근데 저도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진짜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에?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친구랑 친구 남자친구가 오빠니까 오빠라고 하잖아요. 누구 오빠. 저도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막 뭐 누구 오빠에 대한 카톡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남자친구랑 차를 타고 음식을 찾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오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입 밖으로 오빠라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만나신 분이 다희 씨보다 어리잖아요.
네. 기분 좋았겠다.
근데 갑자기 제 남자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오빠는 누군데?
그때
말이 안
돼.
말이 네. 안 되잖아.
어떻게 모면했어요?
네. 사실대로 얘기했죠. 카톡방 보여주면서 지금 이슬이 남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빠라고 이거 카톡을 읽어서 너한테도 오빠라고 말했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깨림칙하겠죠. 너무 기분은 진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 등에 땀이 시원했거든요. 차가 네. 에어컨 빵빵에 들어서 시원했는데 진짜 온몸에 땀구멍이 열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한 번도 기분 나빠하는데 두 번이나 이름이 불린 이 세령 씨는 얼마나 기분이 더 나쁘겠나요?
근데 나도 만약에 세령 씨였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네.
근데 하지만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요?
아니 뭐 고쳐가겠죠. 네. 두 번을 하긴 했지만 물론 상황이 지금 서희라는 여자친구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럴 때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희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좀 되돌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 테디는 네. 있어요 이런 경험이? 여자친구한테 전 여자친구 이름을 부른 적이 있나요?
저도 있죠. 저도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뭘 불렀는지 못 알아듣더라고.
진짜 다행이었네. 네,
근데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볼 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저는 진짜 무섭다고 느꼈던 게 꿈에서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잠꼬대로 한번 부른 적이 있었어요.
네.
옆에 그 여자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예.
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근데 이거는 전 정말 헤어지고 아니, 싶을 것 네. 같아요.
꿈에서 내가 그 잠꼬대를 했는데
꿈속이면 좀 더하지 않나?
만났던 여자친구가
꿈속에서 뭐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름을 불렀었어요. 이름.
이름만.
네. 네. 그 꿈, 그거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꿈도요. 네. 평소에 생각을 안 하면 안 나타납니다.
아니야.
아니 그게 네. 지 박사가 좀 아시겠지만 그 심리학적인 건데
맞아요.
평소에 사람이 신경을 쓰는 어떤 물체이든 추억이든 상대가 되게 편안한 그 저녁 시간 그 잘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면 그 무의식에 네. 꿈과 연결이 되거든요. 네. 내가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꿈과 연관성이 상당히 큰데, 오, 테디 씨는 좀, 여자친구가 진짜 착했던 분 같아요.
네, 그때 잠을 잤으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봐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꿈에서. 자면서 꿈에서 네. 전 남친 이름을 불러요.
아, 저는 끔찍합니다, 진짜.
정말 끔찍하지 끔찍해요. 않나요?
정말 끔찍한가요?
네.
저는 평소에도 그 여자친구가 뭐 과거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굳이 궁금하지 않다고 하면서 아,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름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신경
두 분은 굉장히 이름에 굉장히 그
네네.
크구나.
못 잊어서.
네.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 당사자 네.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네. 게 아니어도 무의식에 내 내면에 자리 잡아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렇게 만났으니까 당연히 그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고.
아,
네. 근데 네. 그거를 저는 이제 또 다른 분을 만나면서 그걸 바꿔나가는 과정이야.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더 그 세령 씨가 마음이 넓었다면 이걸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좀 안타깝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마음 넓으신 여자친구를 만나서 네. 이제 테디 씨가 좀 마음이 넓은 네. 것 같은데 제인 씨는
알고 보니까
너무
테디 씨가 네. 되게 관대한 분이네요.
그러네요.
진짜.
생각보다 네. 관대하시네요.
저는 사실 뭐 그러니까 쪼잔하다는 얘기를 듣지는 않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쪼잔해지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임스 씨는 헤어질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테디 씨는 헤어질 이유가 네. 아니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시나요? 네. 저도 헤어질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서희에 대해 생각이 없더라도 두 번이나 잘못 부른다는 자체가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 세령 씨의 마음 이해가 가는 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상상이 제일 무섭잖아요.
네, 상상이 네. 가장 무서운 건데 분명 이 자리에서 용호가 먼저 그 전에 놀렸어요. 그 전 여자친구 서희 씨에 대해서 놀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물론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나를 서희라고 했어. 그러면 이 사람과 어떤 사이였길래 이 오빠 친구들도 다 알며 여기서 이제 상상의 꼬리를 물어서 세령 씨가 저는 헤어짐을 고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서로의 감정이 상해서 헤어진 게 아니고 마음이 떠나서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현중 씨가 잘하면 세령 씨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두 사람이 재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군요.
네. 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심리 연구, 심리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남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 근데 100% 중에 7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남자의 눈물을 보면 좀 용서를 해줄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울면서 사과해야 된다?
네, 진심으로 좀 울면서 사과를 하면
잘못을 빌면
근데 이거는 실험 결과 여자만 선호하는 방법
여자만?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예 다르고 여자는 남자의 눈물을 보면 이제 좀 마음이 녹고 용서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그 여자는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친밀도를 중요시하는데 이 눈물을 보면은 얼마나 내 감정을 공유해주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미안한지에 보이잖아요. 눈물이라는 게 정말 감정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은 눈물을 보면 좀 마음이 녹고 용서를 해줄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남자들이 눈물을 잘 흘리지 않은데 네. 또 여자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좀 감정이 많이 좀 드러내는데 그 보이는 수단이니까 네, 진심이 담겼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정말 가식적으로 눈물을 짜내라는 게 아니라 네. 홍중 씨가 정말 진심을 담은 편지와 진심을 담은 이제 눈빛으로 세령 씨를 잡는다면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세령 씨의 감정을 같이 공유해 주는 거죠. 네. 정말 남자분들은 이제 그런 게 살짝 더디잖아요. 감정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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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상황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을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라면서 이제 세령 씨의 상황을 이해해주면서 자기의 미안함을 전한다면 세령 씨도 현중 씨의 진심에 감동받아서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일단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네.
솔직하게 자기 그냥 잘못이다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또 이제 테디 씨처럼 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무의식 중에 나온 걸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럼요. 맞아요. 지금 상황에선 사과를 해야 되는
네,
게 맞다고.
자기 방어하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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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현중 씨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헤어짐의 사유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얘기를 한다면 언제든지 전 재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저희 얘기가 우리 현중 씨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요. 오늘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애 낱말 사전
요즘 청년들이 쓰는 연애 관련 단어를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요즘 연애 낱말 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용어 알려주시나요?
네, 오늘의 단어는 귀요미입니다. 귀요미.
네,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귀요미송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태지 씨가 해주시네요. 네.
저는 제가 하니까 너무 징그러우니까 다혜 씨가 네. 좀 한번 해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이미 한 소절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안 해도 괜찮을 것
저는
같고요.
태지의 송을 네. 들었기 때문에 저는 네. 귀에 정화해야 됩니다. 아.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 더하기 2도 귀요미.
네. 그러니까 귀여운 사람이야 돼.
네, 이렇게 귀요미송이 네. 유행을 한번 했었었잖아요. 네.
귀요미.
네.
북한 주민분들 위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귀요미는 귀엽고 깜찍한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뭐 귀염둥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귀염둥이보단 귀요미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네요. 북한에서도 혹시 귀엽다, 귀염둥이 이런 표현을 쓰나요?
북한에서는 그냥 귀엽다 정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네. 이 귀요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네. 너무 귀여운데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귀여운 모습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을 때 친구에게 이렇게 자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네. 내 남자친구 자는 거 너무 귀요미지. 진짜 귀여워서 깨울고 싶다니까. 라고요. 네.
분노가 느껴집니다.
네.
네. 얼마나 귀여우면 깨물어버리고 네. 싶은지 저도 사진을 보고 싶네요.
네.
자, 남북연애연구소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애와 관련된 고민이라면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까요. 사연이 있으신 분은 jykim@meda.net로 보내주세요.
네, 남북연애연구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혜 씨, 제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러브홀릭이 부릅니다. 그대만 있다면.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북 청년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의 천리길. 네, 2018년 기준 탈북민 창업자 수는 80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숫자는 2017년 기준 약 3만 1,000명 정도인데요. 여기서 절반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이 탈북민의 약 5%에서 6%가 창업을 합니다. 이 탈북민 창업자 중 50%가 넘는 분들이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자, 도전의 천리길. 오늘 36번째 도전자는 바로 탈북민 창업가인데요. 빈몸으로 한국에 와서 기름 개구리 양식업을 하고 있는 열렬 청년 하진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진우 씨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진우 씨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북한을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고향은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입니다.
네. 2014년에 이제 한국에 오셨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때 좀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21살 때 한국에 왔습니다.
2014년 21살이면 예, 예.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대충 나이가 좀 그렇죠. 나오는군요.
이렇게 또 밝혀지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 네. 좀 가족과 함께 오셨는지도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아버지랑만 같이 오고 아직 네. 북한에 엄마랑 동생은 있습니다.
네, 아버지랑만 이렇게 둘이서 한국에 오게 됐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뭐 그 이야기도 좀 차차 들어보도록 할 텐데 네. 좀 일단은 어린 시절에 이 진우 씨가 북한에서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산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진우 씨네가 이 무산에서 네. 굉장히 일단 알아주는 집안이다. 이렇게 전 들었거든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네.
예전에는.
네. 저희 아버지가 네. 이제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아무래도 좀 북한에서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 없다 보니까 네. 뭐 어디 가서 누구네 집 아들이다 이러면 뭐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외화벌이 사업을 하셨군요.
네.
네, 그러면서 좀 국가의 일에 좀 관여를 하시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명망 있는 네. 집안이었을 것 같은데 또 놀라운 거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진우 씨와 네. 아버지가 함께 기름 개구리 양식업을
네네,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일을 북한에 계셨을 때 또 아버지가 하셨다고요?
예예. 네.
어떤 계기로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 북한에서는 외화벌이 회사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일반 사람들은 근데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좀 권력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가족 회사로 외화벌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당자금 뭐 북한 이제 김씨들한테 바치는 그런 자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예, 만든 게 이제 외화벌이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기름개구리라고
사실 이제,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북한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되게 유명하고
네.
중국으로도 또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뭔가 이 북한의 개구리들은 굉장히 뭔가 청정 지역에서 자라나는 그런
그렇죠,
개구리들이나
그렇죠. 네. 요즘은 청정.
네. 중국에서 굉장히 없어서는 못 찾는 약간 그런
그렇죠.
네. 물건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외화벌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사실 이런 일로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은데
네네.
굳이 이렇게 기름개구리 양식업을 하게 된 게 조금 전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네.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사회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회고
네.
또 권력이 없으면 못 사는 사회다 보니까 네. 남보다는 이제 돈을 더 벌려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의 직원들도 한 20명 정도 넘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벌어야 그 가족들이 또 먹고 살고 이러니까 일단은 뭐 더 잘 살려고, 예.
더 잘 살려고,
더 어쨌거나, 충성을 네. 하려고.
이해가 됩니다. 네. 이 생계를 어쨌거나 계속 이어가는 수단을 찾아야
예,
되니까
예,
북한
맞습니다.
안에서는.
네.
그러면은 기름개구리 양식업 할 때
예.
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아세요?
저희 아버지 네. 회사가 1년 그 목표라고 하죠. 목표가
네.
10만 불이었거든요.
10만 불?
예, 10만 네. 불 버는 게 목표인데 거기서 이제 또 중앙당 당자금이니까 당에다 얼마를 바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10만 불을 벌어도 오래
그렇죠.
못 들어가는군요.
예, 불어도 뭐 50% 정도를 이제 바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직원들 뭐
직원들 약간 20명 예, 가까이 되는 직원들
배급도 네. 주고 북한에서 배급이라고 하잖아요.
네.
배급을 이제 뭐 흰쌀로 예, 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좀 네. 어렵거나 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삶이 좀 어땠나요?
네네.
그때 당시엔 괜찮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가 처음부터 잘 산 줄 알았는데 대부분 분들이
네.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시련과 그런 아픔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저도 막 한 주일 넘게 굶어봤던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진짜 어렵게 거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진우 씨가 학창 시절에 네네. 또 공부도 굉장히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네. 중간 정도는 했습니다.
아, 이렇게 네. 어, 겸손하세요. 네. 네네. 그 소년단의 단 위원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네.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북한에는 소년단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청년동맹이라는 조직이 그 학교 안에 같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소년단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소년단을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이 소년단 단위원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남한의 학교에서는 예, 예. 학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학생회장이라고 예, 하거든요. 예, 예, 약간 비슷한 그런 겁니다. 비슷한 역할을 보면 예,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소년단 단위원장이랑 그 청년동맹 비서라는 사람은 그 간부 문건의 기록이 돼요. 뭐 학교 때 우리가 그 생활기록부 같은 게 있잖아요.
생활기록부처럼.
예, 네. 거기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이잖아요. 네. 등록이 돼서 간부를 할 때 좀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당에 예. 들어갈 때 이제 참작이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얘는 그래도 열성분자였다. 네. 당을 위해서 예, 그런 게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남한에서 전교회장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이지가 다 그렇게 나옵니다. 네. 예.
아, 예. 북한의 단 위원장과 또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 뭐 뿌듯하네요. 예. 그러면은 좀 궁금해요.
예.
이 단 위원장. 네. 이게 또 사실 남한에서 저 학생회장 할 때도 굉장히 네. 치열했습니다. 네. 학생들끼리 경쟁이 대단한데 네. 이 단 위원장도 그런가요?
엄청나죠. 그리고 네. 이게 단 위원장은 어느 정도 이제 학교를 위해서 네. 좀 힘을 쓰는 집안 애를 시켜요. 웬만해서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전반적인 그 북한에서 행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뭐 2월 16일 김정일이 생일, 뭐 김일성 생일. 이럴 때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소년단 단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뭐 기획하는 것들을 단위원장이 그렇죠, 그렇죠. 다
소년단
하는군요.
소년단 선생이랑 네. 소년단 위원장이 그때만큼은 이제처럼 파워가 있고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학생들을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선도부의 역할도 겸해서 하는
겁니다. 예, 네. 그게 단위원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정말 권력이 있겠어요. 학생들 그렇죠, 그렇죠. 사이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막 네. 돈이라고 안 하는데 뒷간식을 받고 이렇게 보내줬던 예, 그런 경우도 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창 시절엔 참 순수한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순수한 것 같지도 않네요. 예,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예,
그렇군요. 네. 네. 아무래도 또 단위원장도 하셨고 공부도 뭐 잘하셨고 지금 사실 네. 이 청취자분들은 이 진우 씨 얼굴을 보고 계시지 못하지만 진우 씨가 네. 또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북한에서 아, 굉장히 진짜?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질투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별로 없었습니다. 예. 예, 북한에서는 이게 참 네. 예. 모르죠. 뭐 절 또 좋아했던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또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티를 냈는데도 약간 진우 씨가 눈치가 그렇죠. 없었네.
열성문자다 보니까.
열성문자. 예. 아 이거 저기 친구들 그 고해 바치는 것만 열심히 하셨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게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으면 사실 북한에서 진우 씨가 네. 간부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꿈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이제 단위원장도 하고 이러니까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회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저희 그런 출신 성문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어디 간부로 갈 수 있든 아니면 군대를 가더라도 되게 좋은 데를 갈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막 호위사령부, 보위사령부 이런 데 가게 되면 바로 김정일이랑 직계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제대를 해도 이제 뭐 간부가 되는 건 쉽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성분 그런 출신 성분을 조사하러 왔는데 그 북한에는 이제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저희도 되게 출신 성분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9부류 정도더라고요.
9부류면은 한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한 중간 계층.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충격을 먹었던 거죠 제가. 예.
좀 충격을 먹을만 할 것 같아요.
아유 엄청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저는 최소한 제가 예전에 원래 꿈이 이런 뭐 보안 기간, 뭐 네. 경찰이라든지 이런 게 꿈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가더라도 대위 이상은 진급을 할 수가 없다.
출신 성분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전형적인 상황이네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포기를 했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대 때 좀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셨다고 또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셨죠?
제가 15살 때부터 이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네. 그런 탈북 도우미 역할을 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아, 예, 맞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을 네. 하게 됐는지 그게 일단 제일 궁금해요.
일단 저희가 네. 아까 그 외화벌이 하기 전에 어렵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남보다 고생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중국이랑 이렇게 좀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제가 부탁을 받고 네. 사실은 어떤 가정을 방문을 했댔어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게 사실은 중국에 있었던 분인데 그 친척이 되나 봐요. 그래서 네.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만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의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몽둥이를 휘둘러도 집에 걸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며칠을 굶으셔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예, 네. 다 굶어서 누워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예전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내가 이 사람들을 안 도와주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때 네. 처음 이제 그 사람들을 북한을 탈출을 시켜서 중국으로 보내서 한국을 보냈거든요.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가 브로커를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이제 좀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인해서 네네.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해오신 거군요.
그렇게 한번 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네. 어느새 이제 직업이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네. 아버지가 확실히 외화 사업 하셨던 네네. 그런 길들이 있으니까 네. 좀 진우 씨가 좀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에는 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네,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진우
네네,
씨한테.
맞습니다.
그 일이 처음 그 가족을 돕고 나서 약간 소문이 퍼진 건가요, 진우 씨한테 도와달라고?
아니요, 소문은 퍼진 건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보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네. 아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네, 하니까 네.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연락이
예.
오고.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는 이거를 소문을 낼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예, 네. 북한에서는 했다가는 그냥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렇죠. 위험한 있으니까. 상황이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예. 돌아오는 게 네, 신기하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예.
그럼 이런 일들을 하면은 아무래도 위험 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돈을 좀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는 말을 못 하고요. 이게 네. 왜냐하면 한 사람 보낼 때마다. 이제 그 사람들의 목숨이 다 달려 있는 일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심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중간에 이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많아야 돼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또 진우 씨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 예, 예.
또 책임져야 되는 거죠.
예,
진우 씨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돈을 받아도 이제 저는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내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다 나눠주다 보면 뭐
남는 게 별로 없겠네요.
예, 저한테는 네. 돈이 별로 안 남아요.
네. 좀 그럼 예. 진우 씨랑 이렇게 엮여 있는 사람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 그러니까 좀
네,
거미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런 걸 포섭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뭐 이제 북한의 청취자분들은 아실 텐데 뭐 보위부라든지 그리고
네.
또 이제 국경 경비대.
아, 그 정도까지?
예, 예. 그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거의
그러네요.
안전하게
네.
다.
보위부에는 뇌물이잖아요, 그거.
그렇죠,
뇌물 준다는 얘긴데.
예.
그럼 굉장히 많은 뇌물을 주려면
네, 네.
돈이 좀
그렇죠. 하여튼 그것도 네, 예전에 다 권력이 있고 인맥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은 그냥 눈 감아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무슨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서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미리 이제 공작금을 져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그때 이 탈북민 도우미를 했던 때가 나이가 지금 진우 씨도 상당히 젊은데
예.
북한에 있을 때 얘기니까
네네.
그때가 몇 살이었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거의 17살?
예, 17살
예,
때?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네.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예, 엄청 어린 나이였죠.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네. 보내주고 하는 역할을
네.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네네.
믿기지가 않은데
네네, 맞습니다.
저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북한에 계신 분들 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오해를 네.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제가 그런 부탁을 받고 그런 분들 집에 찾아가면 제가 원래 덩치도 작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더 작았겠죠. 그러니까 어디 애가 와가지고
애가 진짜 더
예 어디 와서 뭐 거짓말 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욕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보이브라든지 이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예. 왜냐면 뭐 저희 가족의 그런 좀 인맥이 있어도 이제 제가 찾아가면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거의 저희 아버지 연배 분들이다 보니까 또 무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예.
어린 애니까
예.
무시를
맞습니다.
깔고 들어가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어려웠다가 그래도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예. 한 5번, 6번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드리니까 그때야 이제 제 진심이 통했는지 그분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또 그런 또 나름의 노력이 또 있었네요.
네네. 노하우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좀 몇 명의 탈북민을 도왔는지는 기억이 나세요? 몇 명 정도 도왔나요?
제가 보냈던 가족들이 대부분이 가족이었어요. 뭐 2명, 3명?
가족 단위로.
예, 가족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일단 1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100명 넘으면 네. 넘었지. 제가 지금 기억에 나는 것도 일단 100명 이상이었다.
네. 굉장히 예. 많은 인원을
엄청
보냈네요.
많이 보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0명 정도 보냈을 때
네.
사실 그 중에서 위험한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람을 보냈다 네. 보니까. 그런 일촉즉발의 위험 상황이나 이런 것들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렇죠. 많이 기억이 나죠.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은 거주지에 그런 이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 사람이 오게 되면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가 국경까지 데려다가 중국을 해서 한국을 보내야 되니까
네.
중간에 길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했댔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을 포섭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네.
제가 그냥 조용히 단독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번 되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게 제가 데리고 갔던 애들이었어요.
네.
두 명이었는데 먼저 엄마가 한국에 가 있고 그 자식들을 데려다 달라고 해서 제가 데리고 가는 도중에 단속을 당한 거예요. 예. 원래 거기에 초소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네.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초소가 없는 곳에서 걸어서 이제 들어가는데
원래는 없는 곳인데
이제 복병이 나타난 거죠.
와, 변수가 또 발생한
예,
거예요.
근데 순간 거기서 진짜 막 100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거는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막 물러설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럼 더 수상한 상황이에요.
예, 외부에서 또 데려온 네.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운이 좋게도 제가 그쪽에 또 이제 저희 친척 형이 있었는데.
네.
그 형님이 그 북한에서 뚜락도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트랙터를 운영하시는 분인가요?
예, 예 트랙터를 네. 운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 형님을 다 아시는 거예요.
좀 그래도
예, 순간 이제 머리를 썼거든요. 네. 예, 형네 집에 동생들이랑 같이 그때가 농사철이어서 김매주로 간다고.
그 임기응변의 상황이
예, 그 상황에서
대단하네요.
떨지 않고 얘기를 네. 했다는 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와, 대단합니다.
예.
네.
그게 지금까지도 네. 꿈에서도 가끔 나타나요.
네.
그 상황이
진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각이 안 나지 않았더라면
예, 그랬으면 그냥 잡혔죠. 진짜, 그래서 세 명 다 네. 잡혀가지고
진짜 대단하네요.
또, 예,
이게 진짜 이 생존 의지라는 게 정말 무시를 못하는
야,
게
그때 진짜 순간 1초 사이에 100가지 생각이 든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네,
진짜 그렇게 네. 들더라고요. 예, 제가 느꼈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요. 두 친구는 지금 잘 지내고 있나요?
아, 그럼요. 지금 네. 한국에 와서 대학교도 다니고 있고. 예. 그 성신여대라고
네.
있잖아요.
네,
예,
한국에
거기 예, 예. 이전 4학년 예.
잘 다니고 있고요.
예, 예, 졸업할 때라고. 아, 참 그런 걸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그런 일들이
네.
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뭐 성공한 삶을 못 살더라도 그래도 북한에서 탈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혼자 뿌듯하게. 예,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네. 뿌듯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이런 일들은 어린 나이하기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진짜 당국에 걸렸으면 처형까지도 될 수 있는
네네,
그런 수준의
맞습니다.
일인데,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했던 네. 이유가 있었나요?
아, 이유가 제가 처음에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렵게 살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게 이게 어렵게 산다고 하면 진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것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버지랑 엄마랑한테도 제가 전혀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결국에는 제가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야 이제 아버지랑한테 얘기를 솔직하게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몰랐었군요,
이런 일을
그동안
네. 예, 숨겼죠.
네.
왜냐하면 또 제가 그런 위험한 일을 또 하고 이러면 또 하지
반대,
말라고 예,
하긴,
반대를 하고 이러시잖아요.
가족이 반대할 만하네요.
예, 네. 위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사명감.
예, 제가 뭐 북한에서는 이런 거 오지랖이라고 하잖아요.
예,
괜한 오지랖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한 분 두 분 보낼 때마다 그분들이 전화가 와서 진짜 고맙다고 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뭔가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북한에서 어렵게 사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새 삶을 선물해 주는
네,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기분이 들 것 같기도
네,
하고
진짜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네, 네. 이 한국에 있는 가족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가족이 좀
네.
그런 사람들에게 좀 뭐랄까요 영영 헤어질 법한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
네,
자체만으로도
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뿌듯함이 될 것
네,
같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명감으로 네. 이 일을 쭉 이어오셨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일을 계속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네.
결국엔 걸려서 이렇게 한국에 오시게 된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걸렸다는 게 좀 그렇네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전국 수배를 받고
네.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탈북민들이 많이 이제 탈북을 됐는데 어떤 사람의 손을 걸쳐서 갔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위부 국가 보위부라고 하는 데서 계속 우심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제가 너무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요 시찰 대상이 안 들어. 아 설마 이런 애가?
설마 애가 하겠어?
예, 애가 하겠어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종은 했댔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다. 이전 학정을 딱 지어가지고 일단은 수배를 먼저 내렸더라고요. 먼저 일단 잡아라. 뭐 북한에서는 일단 잡고 족치면 나온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 잡아라.
네. 네. 그래서 전국 수배가 떨어진 거를 제가 또 아까 그 인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분들이 이제 저한테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죠. 야 위에서 너를 잡으려고 지금 몇 명이 이렇게 구루빠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 네. 이게 우리 북한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구루빠가 형성이 돼서 내려오니까 아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잊고 일단은 이 얘기만 딱 하더라고요. 나이가 아깝다. 일단은 중앙당에서 지금 수배가 떨어졌으니까 나이가 아까우니까 하고 몇 마디 못 하시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느낌을 받았죠. 아 나를 무조건 목표로 하고 내려오는구나. 그러면 어차피 잡히게 되면 거기서 고문을 하게 되면 제가 며칠 버틸 수 있을지 저도 그렇죠. 모르겠어요.
네, 예. 몸이 성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네. 아, 수배가 떨어졌으니까 일단 여기를 뜨자 했는데 네. 그날 이제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저희 집은 가택수색 다 당하고 네. 엄마도 이제 뭐 끌려가고 아이고. 저희 집은 이제 포위가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상태에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무작정 산 속으로 뛰어 들어갔던 거죠. 예.
하, 좀 굉장히 정말 험난한 여정 끝에 네. 한국에 오시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진우 씨가 무사히 한국에 못 올 뻔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무사히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고요.
아, 저도 신기합니다.
네. 진우 씨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네. 네, 아쉽지만 뭐 진우 씨와는 인사 여기서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우 씨 한국 생활과 사업 이야기 계속 나눠 볼 텐데요. 청취자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씨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B2B가 부릅니다. 그리워하다.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이치의 마피아 인 더 모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